세계 뉴스입니다.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들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근소하게 우위를 나타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7대 경합주 지지율 설문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네 곳에서 앞섰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곳은 애리조나 한 곳입니다.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는 두 사람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일곱 곳 모두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둘 중 어느 후보도 어디에서든 결정적인 리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다만 이 신문은 최근에야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했다고 답한 8%의 유권자 중에서는 해리스가 55%로 앞서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막판에 투표 대상을 결정한 유권자들이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기우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 지지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박빙 우세가 계속됐습니다. 3일 공개된 ABC 뉴스와 입소스의 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지지율을 기록해 46%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3%포인트 앞섰습니다. 같은 기관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후보 47%를 기록해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 우세했었는데 그 비슷한 흐름이 한 주째 이어진 것입니다. 더 힐 디시전 데스크 HQ가 여론조사 339개 평균을 산출한 4일자 자료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8.3%, 트럼프 후보 48.3%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기 투표가 늘면서 이번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일 오전 공개된 플로리다 대학교 일렉션 랩의 자료에는 7,800만 명 넘는 유권자들이 이미 조기 투표를 마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 때였던 2020년 대선보다는 낮지만 2016년 대선보다는 높습니다. 또한 공식 선거일인 5일 이전에 수백만 명이 더 조기 투표를 할 걸로 예상되는 데 따라 통계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크렘린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면담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이날 면담 직후 현장 영상과 함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실무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크렘린에서 접견했다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의 발표를 짤막하게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은 크렘린궁에서 만나자마자 악수하며 인사말을 나눴습니다. 최 외무상은 허리를 약간 숙여 푸틴 대통령에게 예의를 표시했습니다. 곧이어 두 사람은 타원형 테이블의 긴쪽 양편에 앉아 대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남서부 크루스크주에서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4일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 우크라이나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이 첫 북한 병력이 크루스크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북한군의 피해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코발렌코 센터장은 지난달 31일 현지 텔레비전에 출연해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포함한 점령지에 북한군을 시험 투입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대부분의 지역을 친러시아 반군이나 러시아군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코발렌코 센터장은 해당 지역들에 들어간 북한군 병력이 공병대라고 설명하면서 아직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강력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레바논과 국경을 접한 이스라엘 북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레바논 남부의 리타니강 너머로 헤즈볼라를 몰아내고 모든 재무장 시도를 타격하며 우리에 대한 모든 행동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화요일 새벽 B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국제적인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러 외교 수장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한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유조선이 최근 중국 근해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외교 정책이 미한 동맹과 인태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최고기온 영상 1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국제적인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한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북러가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한 한국 정부는 단계적 대응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북러 외교 수장들이 지난 1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모스크바 외무부 리셉션 하우스에서 3시간 이상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과 특수서비스, 즉 안보 분야 사이에 매우 긴밀한 관계가 구축됐다며 이는 우리와 당신의 국민을 위한 중요한 안보 목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지하는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현명한 영도 아래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양측은 이번 전략 대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러는 지난 6월 열린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쌍무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러가 여전히 파병 문제에 관한 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군이 직접 격전지 전투에 참가할 목적이라면 추가 파병 문제까지도 논의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의 러북관계에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포괄적인 협력관계, 그러니까 추가 파병부터 시작해서 경제협력, 군사협력, 다양한 분야 협력,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 이런 걸 협의했을 것 같고요.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또다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나요?
러시아 측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보문을 전략대화 이튿날인 2일 배포했습니다. 공보문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 전쟁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의 ICBM 도발 등을 두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한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런 북한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우산을 추가로 펼쳐서 한미의 핵기반 동맹의 균형을 잡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하고 있는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지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관련한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박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공보문은 또 이번 전략대화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에 있다는 데 대한 공동인식이 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세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 지난 주말에는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2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지난달 31일 성명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신형 ICBM 화성포 19형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에 대해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고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멍청한 짓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가들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을 만들어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편견적 입장이 미국과 추종 세력의 적대 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부각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이 한층 공세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을 계속 견제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러시아하고의 군사 안보 공조 또는 여론 공조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어떤 역할,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엔의 어떤 역할, 특히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비난들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런 북러 간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북러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러가 추가적인 군사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 이는 개탄할 만한 일이라며 국제사회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북한군 파병을 비롯한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재차 강력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 30년 동안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영내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오던 세력이 누구였는지는 자명하다며 한미 양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병력 이슈에 대한 중국의 침묵에 놀랐다고 했는데 이런 언급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최근 몇몇 관련 보도와 각 당사자 반응에 주목했다며 주어로는 두 독립주권 국가로 양자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조로 양자교류 협력의 구체적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각 당사자가 국면의 완화를 추동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중국 외교부의 이런 언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미묘한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파병 움직임 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선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되거나 중국이 직접 연루되는 데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기나 미한동맹 또는 미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소장은 중국이 북러 밀착에 대응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한국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격적인 비자 이 면제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외교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서장은 주고받기식 외교에 철저한 중국으로선 아주 이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 측의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6차 미한 외교 국방 2 플러스 2 장관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을 군사협력 심화 사례로 꼽았습니다. 양측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은 이와 함께 10월 3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북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의 방위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2023년 4월 체결한 워싱턴 선언의 공약들을 이행하면서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등 미한 핵협의 그룹 NCG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내미 전략 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고 도상 연습과 모의 연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과 핵확산 금지 조약 NPT상의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미한이 공통의 도전 대응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방위 산업 기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이 미한 상호 방위 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결정은 각 사안별로 미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는 당사국 일방이 침략당할 경우 공동 대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증대되는 핵, 미사일 위협과 같은 공통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와 올해 3국 외교 국방장관급 회의에서 발표된 공약들로 인해 더욱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했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필러2 아래 선진 역량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러2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필러2 협력 대상으로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러 군사 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도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첫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열고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 직후 채택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러시아의 잔인하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감한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포함해 러시아가 무기와 병력을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대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된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양국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또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것도 비판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지난달 31일 ICBM 시험을 포함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 같은 행위는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다자간 제재 감시 노력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캐나다군의 네온 작전을 통해 자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난달 다자간 제재 모니터링팀이 출범한 것을 환영하면서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다가오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등 국제사회와 완전하고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인도태평양 파트너이자 안보 및 국방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2+2 장관급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양국 간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양국의 인도태평양 특사가 북태평양을 포함한 공동의 지역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 행동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국 육군 참모회담을 정례화하고 양자 및 다자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3차 방산물자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방산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양자 사이버 정책 협의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앞서 지난 2022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와 안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조태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고위급 외교 국방 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이 미국과 호주에 이어 외교 국방 장관급 회의를 진행한 세 번째 국가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10개월 만에 재개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캐나다는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고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1일 북한의 10월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고 프랑스는 한국 및 일본과의 전폭적인 연대를 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지체 없이 준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북한이 거듭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및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잠재적인 핵실험을 포함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대화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3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인도태평양 영내의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우리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 10월 3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는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아울러 북한의 파병 등 러시아와의 협력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침략국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고 계속 고의적으로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전 미사일과 비교해 가장 높은 고도로 발사된 이번 미사일 시험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배경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 총국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은 최대의 정점 고도 7,687.5km로 상승해 1,001km 거리를 85.9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포 19형이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화국 수호의 제일 핵심 주력 수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원하는 다수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1일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41호를 통과시키고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1변회를 이끌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마리차 찬 발베르데 의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결의안 41호를 표결에 붙여 찬성 145, 반대 6, 기권 29표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5 in favor, 6 against, 29 abstentions. Draft resolution L41 is adopted.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50여 개국이 참여한 결의안 41호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제목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22년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 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9월 헌법을 개정해 핵무력 증강 정책을 보완하고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한 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선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니카라과, 시리아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서방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변에는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또 다른 결의안 34호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130개 나라의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됐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안 34호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34호는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뉴질랜드, 이집트 등 21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본문 조항 26번의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외에 어떤 나라도 동조하지 않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안 57호는 177개 나라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습니다. 기권은 5표, 반대는 0표가 나온 가운데 북한은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57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결의안에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 57호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자신들의 내용이 포함된 본문 조항 5번의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시리아만이 동조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이날 1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본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79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됩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의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한편 이날 문정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사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특정 문항이 있는 이들 결의안 초안은 균형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본래의 목적이 퇴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With intention of specific paragraphs singly accusing the DPRK, these drafts lack balance and impartiality, thereby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으로 자위적인 억제력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곳 DC 시각으로 5일 내일 실시됩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향후 4년간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는 이번 대선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전문가 진단과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 배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이것이 미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표심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아시아계 유권자, 특히 한인 유권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이들의 투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숨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내 한인 유권자 활동을 지원하는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송원석 사무총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에 비해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력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얼마 전에 폴리티코에서 조지아 그 둘루스 쪽에 있는 한인 타운만 관련해가지고 그 표심만 가지고도 이렇게 기약까지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지 중 한 곳인 조지아주 한인 인구의 선거 참여와 관련한 특집 기사를 통해 이 지역에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한인 인구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 이곳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정당과 정치인들도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 사무총장은 또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의회 내 의원과 보좌관 숫자가 최대 20명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4명의 하원의원과 70여 명이 넘는 한국계 보좌관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는 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추세는 실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미국 인구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유권자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권자층이며 그중 한국계 유권자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139%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성장률은 히스패닉 유권자보다 높으며 흑인과 백인 유권자 그룹과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계 유권자 수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늘면서 2022년 기준 약 1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아시아계 인구의 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 중 110만 명 이상이 투표가 가능한 등록 유권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전체 미주 한인 인구의 약 62%에 해당하며 미주 한인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시민권자는 58%로 비시민권자인 42%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유권자 정보에 따르면 애리조나와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같은 주요 경합주에서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크게 상승하며 2020년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인 유권자들의 경우 과거 투표권이 있어도 실제 투표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박홍민 교수는 과거와 비교해 미국 내 한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권리 증진을 위한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영향력이 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예전에 한인 분들이 미국에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계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45%의 투표율에 그쳤던 한인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등록 유권자의 약 6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주도해온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회장은 VOA에 정치적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투표로서 이를 보여주는 것이 한인 커뮤니티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한인 유권자들이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팔라시나 이런 거가 왜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가 있고 투표가 반맥이
오랫동안 미주 한인 유권자 운동을 이끌어온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도 한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가 과거보다 크게 늘면서 정치권에서도 한인들의 요구사안이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각 지역에 한인 정치인들도 많이 늘어났고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
전문가들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과거에는 지역 한인사회 내 문제 해결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미국 주류사회의 의제에도 관심을 갖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송원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사무총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경기 회복 등 경제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경제 문제가 한인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가장 큰 이슈 하나만 고르라면 경제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리조나주 출신의 한인 2세로 현재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시드니 김 씨도 전반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많은 한인 사회의 특성상 물가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주요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민 1세대에 비해 젊은 한인 2, 3세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경제 문제 못지않게 이민이나 인종 문제 등 사회 정의 측면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려는 경향도 뚜렷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en we think about the Korean American voting population, there is a little bit of a divide between the older.
또 한인 이민 1세대는 한국과의 유대감이 좀 더 강하고 한국에 가족이 더 많으며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이나 한반도 관련 문제 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 3세들은 미국 내 소수 인종으로서 겪는 문제나 시민 참여,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 특히 한국이나 북한 문제는 최우선순위가 아닌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 노드경 씨는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 경제 문제 외에도 보건과 복지,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가 대통령이나 정치인 선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나 이런 쪽에 많이 신경 많이 쓰고 그다음에 대외관계, 지금 뭐 무역이나 또는 이제 동맹국에 대한 그 모든 그런 내용 같은 것이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문화와 음식, 상품들이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간 것도 한인 유권자와 커뮤니티의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시드니 김 씨는 K-POP이나 음식, 드라마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알게 됐고 그런 문화가 주류로 확산되면 정치인이나 정책 이반자들도 한국인의 존재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in terms of exposure and having more of the general American population aware of Korean culture and therefore
그러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접하고 정치인들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한국에 기울이게 되면 투표와 정책 반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지만 이제 이민 1세대에 비해 미국에서 태어난 2, 3세대가 훨씬 더 많아지는 만큼 향후 이들의 각기 다른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020년 인구조사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한인들의 의제와 정치적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 많이 조직하고 이중 언어 교육과 한국어 지원 서비스 등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송원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사무총장도 다문화,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 한국계로서의 정체성을 세대를 이어 유지하는 것은 각 개인과 한인 커뮤니티에게도 매우 큰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세대든 3세대가 됐던 4세대가 됐던 우리 본인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왔는지.
송 사무총장은 그런 차원에서 미국 정치권에 한국계 의원들 또는 한인들의 정치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정치인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영 김, 미셸 박스틸 의원 등 총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이 활동 중이며 한국계 상원의원은 아직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박홍민 위스콘신대 정치학과 교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앤디 김 의원이 첫 한국계 상원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매우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방 상원의원은 우선 기본적으로 상원에 있는 리더십.
박홍민 교수는 한반도 관련 문제나 한국계 미국인 관련 문제가 당장 미국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한국계 상원의원이 더 많이 배출될수록 한국과 관련한 의제의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량감 있는 한국계 의원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많이 행사하는 것이 다시 한인 사회와 유권자들의 권리 강화로 귀결되는 선순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오늘 순서로 모두 마칩니다. 북한의 유조선이 최근 중국 근해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과거 선박 간 환적이 빈번했던 바다에서 갑자기 방향을 180도 틀거나 위치 신호를 끄고 켜는 기이한 항적을 남긴 건데요. 불법 행위가 의심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수상한 항적이 포착된 북한 선박은 유조선인 운흥8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운흥8호는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5분경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에서 바다 쪽으로 약 20km 지점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운흥 8호는 31일 새벽 6시 22분경 최초 포착된 지점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광둥성 산타우시 인근 해역으로 운흥 8호는 이 지점에 도착한 즉시 곧바로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합니다. 운흥 8호가 다시 나타난 건 약 하루 만인 1일 오전 9시경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하하던 전날과 달리 북상하는 모습으로 포착됐습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던 운흥 8호는 1일 오후 8시 33분경엔 최초 포착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종합하면 남쪽으로 이동하던 운흥 8호가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한 뒤 약 하루 만에 다시 나타나 북상하는 항적을 그린 것입니다. 운흥 8호가 갑자기 왜 사라졌는지 방향을 180도 틀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선박의 운항 형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운흥 8호가 포착된 남중국해 일대가 과거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은 곳이란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특정 항구에 입항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운흥 8호가 이 일대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통상 선박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외부로 드러내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선박 이름, 선적과 더불어 국제해사기구 IMO 고유 번호와 해상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를 공개합니다. 특히 이 중 IMO 고유 번호와 MMSI는 IMO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돼야 합니다. 그런데 운흥 8호는 선박 이름, 선적과 더불어 해상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만을 발신했을 뿐 IMO 번호는 감췄습니다. IMO 번호는 선박의 건조 시점부터 부여되는 번호로 통상 국제사회는 IMO 번호를 통해 대북 제재 대상 선박을 식별합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흥 8호가 의도적으로 IMO 번호를 감춘 채 중국 근해를 운항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 제3국 유류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도 현재로선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3월 제공분을 포함해 이미 두 나라의 유류 거래가 한도를 넘었다는 게 커비 보좌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브리핑이 이뤄진 5월 이후 북한에 공급되는 유류는 모두 결의 위반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최고기온 영상 1도에서 15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음 맑겠습니다. 평양기온 1도에서 11도, 안주 1도에서 12도, 남포 2도에서 12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한때 구름 많은 지역도 있겠습니다. 신의주 기온은 0도에서 12도, 수풍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강계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해주 기온은 4도에서 13도, 용현 2도에서 13도, 개성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3도에서 13도입니다. 사리원 1도에서 11도, 신계 오후에 맑겠고 0도에서 12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거나 흐린 지역 있겠습니다. 함흥, 장진, 원산, 평강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습니다. 함흥 기온 1도에서 15도, 장진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해산 하루 종일 맑겠고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원산 4도에서 14도, 평강 0도에서 12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비 오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12도입니다. 선봉 삼지연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선봉 기온 0도에서 11도, 삼지연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5m, 오후에 1.5m를 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 1.5에서 3.5m, 오후에 2.5m로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고 물결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 먼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m로 이겠습니다. 미국 대선 특집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방송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있는 VOA 한국어 방송의 유튜브 채널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가 5일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내내 이어집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미국 대선 특집 방송 기존의 라디오 주파수도 고정해 주시고요.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 VOA 한국어와 함께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향하는 길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들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근소하게 우위를 나타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7대 경합주 지지율 설문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네 곳에서 앞섰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곳은 애리조나 한 곳입니다.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는 두 사람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7곳 모두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면서 둘 중 어느 후보도 어디에서든 결정적인 리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다만 이 신문은 최근에야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했다고 답한 8%의 유권자 중에서는 해리스가 55%로 앞서고 있다면서 막판에 투표 대상을 결정한 유권자들이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기우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 지지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박빙 우세가 계속됐습니다.
3일 공개된 ABC 뉴스와 입소스의 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지지율을 기록해 46%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3%포인트 앞섰습니다. 같은 기관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후보 47%를 기록해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 우세했는데 비슷한 흐름이 한 주째 이어진 것입니다. 더 힐 디시전 데스크 HQ가 여론조사 339개 평균을 산출한 4일자 자료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8.3%, 트럼프 후보 48.3%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기 투표가 늘면서 이번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일 오전 공개된 플로리다 대학교 일렉션 랩 자료에는 7,800만 명 넘는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를 마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 때였던 2020년 대선보다는 낮지만 2016년 대선보다는 높습니다. 공식 선거일인 5일 이전에 수백만 명이 더 조기 투표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통계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크렘린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면담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이날 면담 직후 현장 영상과 함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실무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크렘린에서 접견했다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의 발표를 짤막하게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은 크렘린궁에서 만나자마자 악수하며 인사말을 나눴습니다. 최 외무상은 허리를 약간 숙여 푸틴 대통령에게 예의를 표시했습니다. 곧이어 두 사람은 타원형 테이블의 긴쪽 양편에 앉아 대화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타스통신은 지난 1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선희와 회담했다고 전하면서 아울러 양국 외무장관은 1949년 김일성의 소련 방문을 기념해 야로슬라브스키 역의 기념 명판을 제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남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4일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 우크라이나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이 이날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북한군의 피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코발렌코 센터장은 지난달 31일 현지 텔레비전에 출연해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포함한 점령지에 북한군을 시험 투입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 영토로서 대부분의 지역을 친러시아 반군이나 러시아군이 장악한 곳입니다. 코발렌코 센터장은 해당 지역들에 들어간 북한군 병력은 공병대라고 밝히고 아직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2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7천여 명이 지난달 말에 우크라이나 접경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600mm 박격포와 피닉스 대전차 유도미사일 그리고 야간 투시경 등으로 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지난달 31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쿠르스크주에 북한군 8,000명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레바논과 국경을 접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레바논 남부의 리타니강 너머로 헤즈볼라를 몰아내고 모든 재무장 시도를 타격하겠다고 말하며 우리에 대한 모든 행동들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